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전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의 폭력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마크 토너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평화회담을 앞두고 시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력 사태는 지난 2월 체결된 적대행위 중단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협정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추가 노력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토너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특히 극단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리아 정부의 공격이 휴전에 참여한 반군에게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시리아군이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등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번 제네바 평화회담에서 시리아의 정권 이양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지난달 32명이 사망한 브뤼셀 연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오늘 용의자 2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성명에서 이번에 테러 공격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들의 이름은 스마일과 이브라임이라고 공개하고 이들은 브뤼셀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사용하던 아파트 임대 과정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 경찰은 브뤼셀 공항과 전철역 폭탄 테러에 연루된 혐의로 모하메드 아브리니를 포함한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아브리니는 자살 폭파범 2명과 함께 있던 모습이 공항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인물로 지난해 11월 130명을 숨지게 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올해 춘계 대공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탈레반은 오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사망한 탈레반 지도자 물라 무하마드 오마르를 기리기 위해 이번 공세를 오마리 작전으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에 파병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과 정부가 장악한 시설 등을 겨냥해 자살폭탄 공격 등 대규모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01년 미국 주도 연합군에 의해 정권에서 축출된 뒤 서방이 지원하는 현 정부를 대상으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동 국가 예멘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공격은 남부 항구 도시 아덴의 육군 훈련병들을 겨냥했습니다. 아덴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후티 반군을 몰아낸 뒤 예멘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멘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반군들은 아덴 일부 지역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다음 주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대표 간 평화회담 중재를 앞두고 양측의 협상을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예멘에서는 어제부터 사전 합의에 의한 휴전에 돌입했지만 곳곳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휴전 기간 예멘 내 500만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아마비 예방접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의회 탄핵특별위원회가 어제 부정부패 추문에 휩싸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표결에서 찬성 38대 반대 27로 대통령 탄핵 의견서를 가결하고 하원 전체 회의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원은 이번 주 중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대선에서 재임을 보장받기 위해 브라질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평등 임금의 날을 맞아 여권운동의 산실이 되어온 워싱턴의 한 오래된 건물을 여성평등운동 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정은 미국과 전 세계 여성들의 참정권과 평등권 쟁취운동의 역사, 전략, 전술 등 여러 성과들을 문서로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여성활동가이자 참정론 확대론자였던 알바 벨몬트와 그가 대표로 여성평등운동을 주도해온 국가여성당의 창립자 앨리스 폴을 기념해 벨몬트 폴 여성평등국가기념물로 명명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사의 무인 화물선 드래곤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미국의 항공기 제작 회사면서 방위산업체인 보잉사하고요, 또 세계 최고 전투기 제작자 제작사이자 또 첨단 기술 회사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우주 호텔 사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숙박시설 건설업체인 비글로 에어스페이스 회사가 제작하는 거주시설을 우주에 보내는 사업을 2020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 궤도를 도는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체들은 우주를 여행하고 싶어하는 고객도 모집할 거라고 하네요. 이번 계획이 눈길을 끄는 것은요, 이 우주 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봤다는 것인데요. 숙박시설 건설업체하고 우주선 발사업체가 사상 처음으로 상업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간업체들의 활약에 대해서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요, 우주 호텔 사업이 화성과 같은 먼 우주 공간에서도 우주인들이 더 효과적이고 싸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줄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영상 15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13일 수요일 북한 가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 9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예상합니다. 신의주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8도에서 16도. 개성 역시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0도에서 20도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함흥 지역,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9도에서 11도 예상합니다. 끝으로 청진 지역 역시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5도에서 10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일리언스가 부릅니다. Dance with me 들어보시죠.
to be a partner, can't you see? The music is just starting, night is calling, and I am falling, dance with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시리아 평화회담 재개를 앞두고 교전이 증가하면서 휴전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군 등 당사자들이 휴전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테러범들은 애초 국제축구대회를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우물의 상당수가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평화회담이 내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됩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유엔의 중재로 시리아 정부 또 반정부 대표들이 간접 회담을 벌일 예정인데요.
네.
스테판 드 미스투라 시리아 유엔의 시리아 특사가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외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시리아 정부의 우방인 이란에서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회담 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몇 번의 평화회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자, 이번에 재개되는 회담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여전히 이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네. 드미스트라 특사는요. 어제 왈리드 알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 계획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네.
특히 정권 이양과 국정 운영, 헌법의 원칙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은 매우 중요하며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권 이양 문제는 시리아 정부하고 반정부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민감한 사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현 아사드 정권의 미래에 대해서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정부 측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의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잃었다면서 대통령과 측근들의 퇴진이 새로운 정부 구성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를 거부해왔고요. 평화회담에서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논의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재개되는 회담에서 앞서 유엔 특사가 밝혔던 이 정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평화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요. 이 시리아에서의 휴전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이 휴전협정 이후에 폭력 사태가 크게 줄기는 했지만 최근에 교전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시리아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알레포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시리아에서는 지난 2월에 이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극적으로 체결이 됐죠.
네.
시리아군과 반군 사이에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또 시리아 정부는 반군 고립 지역에 대한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반정부 지도자와 반군 지휘관들은 최근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의 휴전협정을 위반한 공격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군이 휴전협정을 어기고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리아 반군 지휘관들은요, 지난 이틀간 최소한 66건의 휴전 위반이 있었고 시리아군과 러시아의 공격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리아 반정부 협상 대표 중 한 명도요, 지난 열흘간 시리아 정부의 휴전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면서 휴전이 유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게 됐었습니다.
네, 자 이런 반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시리아 정부는 오히려 반군의 휴전 위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공세도 휴전 대상이 아닌 테러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이 휴전에 동의를 했지만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이 아닌 이 ISIL이나 알루스라 같은 급진주의 무장 세력에 대한 공격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정부군이 공세를 예고한 알레포 주변은요. 반군과 또 ISIL, 알루스라 등의 이 점령지가 복잡하게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알레포에 대한 이 공세가 반군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군은 시리아군이 알레포를 탈환하기 위해서 자신들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이 시리아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를 했네요.
네, 이 마크 토노 미 국무부 대변인이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시리아군의 알레포 탈환 계획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최근 증가하는 폭력 사태를 매우 우려한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휴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국들이 이 휴전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평화회담 재개를 앞두고 휴전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협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시리아에서 러시아 공격 헬기가 추락했다고요?
네. 앞서 그런 주장이 나왔고 시리아 국방부도 그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네.
시리아 국방부 아니라 러시아 국방부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에 시리아 서부 도시 홈스 지역에서 비행 중이던 러시아 공군 소속 밀-28N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네.
조종사 두 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하고요. 러시아 국방부는 시신이 수습돼서 시리아 내 러시아 공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밀-28N은 2000년대에 투입된 러시아의 신형 공격 헬기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이 러시아의 공군 작전에 계속 투입이 됐었고요. 특히 최근에 시리아 군이 ISIL로부터 팔미라는 탈환하는 작전에서도 이 공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입된 바 있습니다.
네, 반군에 의해서 격추된 건가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는데요. 또 러시아 헬기를 격추했다는 반군이나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주장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어제는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다마스쿠스 북동부에서 시리아 정부군 군용기 항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서도 ISIL의 공격에 의해서 시리아 군용기가 격추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시리아 군은 이번 ISIL의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벨기에 브뤼셀 테러범들이 애초에 국제축구대회를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던 걸로 드러났다고요?
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언론들이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파리와 브뤼셀 테러범들이 원래는 올해 6월부터 한 달간 프랑스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유로 2016 축구대회를 겨냥한 테러를 모의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목표를 바꿔서 브뤼셀에서 공격을 감행했다는 건데요.
네.
유로 2016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유럽 국가들의 축구 국가 대항전이고요. 유럽 내에서는 뭐 가장 인기가 높은 그런 대회 중에 하나고 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축구 팬들이 모여드는 중요한 그런 행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로 2016 대회가 열리기까지는 6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서둘러서 이 브뤼셀에서 테러를 벌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공범 중에 한 명이 살레 압데슬람이 앞서 벨기에 당국에 체포된 바 있는데요. 나머지 테러범들은 이 압데슬람이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서둘러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 압데슬람 체포 후 사흘 만에 브뤼셀에서 폭탄을 터뜨렸죠.
네. 자, 당국이 이 체포된 테러 용의자들을 조사 중인데요.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또 지난달에 브뤼셀 테러와 관련해서 추가로 공개된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서도 그렇게 관측이 됐었지만
네.
이 브뤼셀 테러 용의자들이 파리 테러에다 가담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결국은 이 ISIL의 지원을 받는 같은 조직에 의해 감행됐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검거된 브뤼셀 테러 용의자 중 5명 중에 한 명인 모하메드 아브리니가 파리 테러범들이 탄 소형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폐쇄로 TV 화면에 확인이 됐고요.
네.
또 이번에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자폭한 바크라위 형제도 파리 테러범이 은신처로 썼던 아파트를 같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벨기에 검찰은 앞서 아브리니에 이어서 오늘 브뤼셀 테러 용의자 두 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인데요. 중국의 대기 오염에 관한 소식은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수질 오염 역시 심각하다고요.
네, 중국 지하수의 80% 이상이 마시거나 또 목욕하는데도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중국 수리부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중국 내 2천여 개 지점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4급수와 5급수가 80% 이상이었는데요. 중국에서 4급수는 인체에 직접 접촉이 없는 공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또 5급수는 그것보다도 더 오염 정도가 심각한 그런 수준인데 따라서 이 4, 5급수가 80% 이상이라는 건 마시거나 목욕하는데 부적합한 물이 80% 이상이라는 얘기죠.
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요 중국의 수질 오염이 대기 오염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대기 오염은 일단 눈에 보이니까
네.
잘 인식을 하고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서 이번 발표는 중국에서 수질이 가장 큰 환경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오염 원인은 뭔가요?
난개발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수리부는 지하수에서 질소화합물 오염이 비교적 심각하고 일부에는 중금속과 독성 유기물질도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개발 때문에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지하수 저장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앞서 중국 국토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657개 도시 가운데 400여 개 도시가 지하수를 음용수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이런 지하수 오염은 보건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카 바이러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다는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CDC 발표 내용 살펴보고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최악의 실수로 리비아 사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는 소식. 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부실 모기지 담보증권 판매 등과 관련해서 50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신생아 소두증을 일으켰는 걸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걸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관해 알면 알수록 더 걱정된다는 건데요. 미국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카 바이러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우며 미국에 미치는 영향도 더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 부소장인 앤 슈체 박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learned that the virus is linked to a broader set of complications in pregnancy, not just the microcephaly, but also prematurity.
네.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뿐만이 아니라 미수가 시각장애 등 광범위한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예.
또한 임신 초반만이 아니고요. 임신 전반기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슈체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네. 이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죠.
네.
네. 이제 날이 더워지면 모기가 기승을 부릴 텐데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부 이성 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은 모기인데요.
네.
이 미국에서 이 모기가 퍼지는 지역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슈체 CDC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30개 주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가 있다는 건데요. 이는 앞서 예상했던 것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 지카 바이러스 사태는요. 한 1년 전쯤에 브라질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수천 명의 소두증 아기가 태어난 걸로 집계됐는데요.
네.
자, 현재 미국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 얼마나 됩니까?
네, CDC에 따르면 미국 본토에서 확인된 사례는 346건인데요. 그 가운데 32명은 임신한 여성이었고 7명은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됐습니다. 이 모두 외국에 여행 다녀온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 본토에서는 아직 모기로부터 사람에게 직접 전파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미국 본토는 아닙니다만 미국용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사태가 심각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수십만 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고요. 또 수백 명의 소두증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푸에르토리코뿐만이 아니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또 사모아 섬에서도 이미 현지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서 직접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건데요.
네.
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네, 지난 2월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19억 달러의 긴급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백신과 진단도구 개발 또 푸에르토리코 지원 등을 위해서 이 긴급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직 의회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기금에서 남은 돈 5억 9천 달러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의회에 요청한 이 19억 달러 자금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앤서니 폴시 미국 국립보건원 알레르기 전염병 센터 소장은 추가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는데요.
예.
지금 쓰는 돈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 이 지카 바이러스 퇴치에 충분한 자금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아포시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19억 달러를 요청했을 때는 이 19억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의회에 추가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현재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네, 포시 소장은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이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시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그 시험 사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포시 소장은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반인들이 이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기까지는 빨라야 2018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약 9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아, 재임 중에 가장 큰 실수로 리비아 사태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일요일에 방송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최악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카다피 정권 붕괴라면은 2011년 전 세계적으로 불었던 이 아랍의 봄 당시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 아랍의 봄이 찾아왔었는데요.
네.
이 여파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카다피 정권을 축출한 것 자체는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이 카다피 정권 이후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서 이 효과적인 개입을 하지 못한 게 큰 실수였다는 설명입니다.
네, 뭐 그 뒤에 오랫동안 리비아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1년에 이어서 최근인 그 2014년에는 2차 내전이 시작됐는데요. 이슬람주의 세력과 의회에서 선출된 대표회의 정부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순위파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인 ISIL까지 이 리비아를 거점으로 삼으면서 내전의 장기화는 물론이고요. 이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 리비아를 두고 이 엉망인 상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꼽은 임기 중 최고 업적은 뭘까 궁금한데요.
네, 미국 경제를 불황에서 구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은 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이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더 튼튼한 경제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재임 중 최고의 날로 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가 의회를 통과한 날을 꼽았고요.
네.
가장 힘들었던 날은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이 많은 어린이가 숨진 날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네. 자, 이날 인터뷰에서 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관한 질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또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서 이 연방 법무부나 연방 수사국, 이 FBI 등이 수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받았습니다.
네. 자, 이메일 논란이라는 게요.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이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사용해서 불거진 문제인데요.
네.
이 보안성이 낮은 개인 이메일로 공문을 받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내용이 이 개인 이메일로 오갔을 가능성 때문인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 클린턴 전 장관이 부주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부주의는 없었다는 클린턴 전 장관의 말을 믿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또 클린턴 후보가 4년 동안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뛰어난 업무 수행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클린턴 전 장관한테는 아무래도 힘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지난해 10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국가 안보에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 클린턴 전 장관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자, 또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미국의 AP통신과 GFK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도가 5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월과 또 지난해 12월에 44%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서 약 6%포인트 상승한 건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분야별로 지지도를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경제 분야에서 49%를 받아서 미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체로 이전보다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 각각 46%와 42%로 역시 약 5%포인트 올랐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면은요,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골드만삭스가 미국 정부에 50억 달러 벌금을 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어제 이 골드만삭스가 2008년 금융 위기를 가져온 부실 모기지 담보 증권 판매 등과 관련해서 약 5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4억 달러는 이 벌금이 되겠고요.
네.
18억 달러는 경제 침체로 손해를 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지원금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그 가운데 또 8억 7,500만 달러는 여러 다른 배상금 이 청구 신청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자, 이번 합의에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네, 스튜어트 딜러리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이 골드만삭스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 위법으로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투자 위험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이 부실 모기지 담보 증권 등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네, 이 모기지가 주택 융자금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한꺼번에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드물죠.
네.
이 보통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을 이고서 사는데요. 또 주택 융자금을 이렇게 매달 갚아나가게 됩니다.
네.
이 보통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융자를 해주게 돼 있는데요.
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과 중반에 이 부동산 열기가 과열되면서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융자를 해주는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8년에 그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위기가 일어났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당시 경기 침체로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네.
이 주택 융자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또 미국 은행들이 이런 모기지를 여러 개 묶어서 이 투자 상품으로 내놓아서 판매를 하는데요.
네.
이런 게 이 모기지 담보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대형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모기지 담보 증권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됐던 겁니다.
네. 자,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막대한 벌금을 낸 회사가 골드만삭스가 처음이 아니죠?
네, 이미 여러 대형은행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미국 대형은행 가운데 이 마지막으로 합의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 2월에 모건 스탠리가 32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고 웰스파거는 12억 달러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JP 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보다 훨씬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했는데요. JP 모건 체이스는 3년 전에 130억 달러를 무려 내기로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14년에 166억 달러를 내기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금전적 징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게 됐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징역형을 받은 그런 기업인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미란다 램버가 부릅니다. Over You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한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요. 메카시즘이 조만간 트럼피즘으로 대체될지 모른다는 재하의 기고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뉴스따라잡기 오늘은 메카시즘과 트럼피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메카시즘이란 뭘까요?
네, 메카시는 메카시라는 말의 사상이나 주의를 뜻하는 영어 이즘을 붙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이 메카시는 1950년대에 활동한 미국의 정치인인 조셉 레이먼드 메카시의 성인데요. 이 조셉 메카시는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주 출신으로 1947년부터 1957년 사망할 때까지 공화당 상원 의원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메카시는 1950년 2월 9일에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공화당 모임에서 미국 국무부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있다는 이 폭탄 발언을 하면서 미국 정가는 물론이고 교육계, 노동계, 문화계조차 이념의 광풍 속으로 몰아나왔습니다. 이 메카시즘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쓸었던 적색 공포, 이른바 반공 열풍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거짓과 선동 등을 일삼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메카시 의원의 주장은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네, 제대로 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무부에 있다는 공산주의자의 숫자를 두고도 오늘날까지 엇갈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카시 의원이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한 발언을 녹음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메카시 의원이 205명이라고 했다, 57명이라고 했다, 81명이라고 했다, 10명이다, 이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메카시 본인 자신도 번번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어쨌거나 메카시는 국무부에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전 세계가 이 냉전 시대를 맞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소련에 이어서 중국도 공산화가 됐고 한반도 역시 이 메카시 의원의 발언이 있고 난 지 몇 달 후에 전쟁이 있죠. 이런 공산주의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끼던 차에 메카시 의원의 이런 주장이 나오자 미국 조야는 발칵 뒤집힙니다. 이 소련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안에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광풍이 휘몰아쳤고요. 그 중심에 바로 이 메카시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메카시즘, 거짓과 선동주의.
1950년 6월 이 공화당 의원 몇 명이 이른바 양심 선언을 합니다. 자신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죠. 이는 메카시의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었습니다. 특히 에드거 후보, 당시 연방수사국 국장의 존재는 메카시 의원에게는 든든한 지렛대였는데요. 거기다가 1953년에 이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가 들어서자 메카시 의원은 상원정보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 정부 안의 공산주의자 색출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이 내노라 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지어 유명 영화배우인 찰리 채프린 같은 문학의 인사조차 이 반공, 메카시즘의 광풍에 휩쓸려서 일자리를 잃어야 했는데요. 메카시는 급기야 이 정부와 군까지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이 공산주의에 너무 약하게 대처한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똥을 피해서 잔뜩 몸살이고 있던 정치인과 전문가, 지식인들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일어섭니다. 메카시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결국 메카시 의원은 1954년 12월 상원에서 불신임됩니다. 메카시 의원은 상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 동료 의원들이 그를 기피했죠. 그로부터 3년 뒤 메카시 의원은 48살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 공식 사인은 간염이었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메카시가 주장한 대로 이 공산당 세력이 미국 정부 깊숙이 파고든 적은 미국 역사상 없었다는 게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이번엔 트럼피즘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트럼피즘은 메카시즘처럼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경선주자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성에다가 이즘을 붙인 말입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에는 이 트럼피즘이 조만간 거짓과 선동, 날조를 상징하는 메카시즘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었죠. 이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막말 정치로 유명합니다. When Mexico sends its people, they're not sending their best. 한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얘기합니다.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그런데 트럼프 후보,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 땅에 좋은 걸 갖고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건 마약과 범죄, 강간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뉴욕에 있던 수많은 이슬람교 신자들이 환호하는 걸 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말하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다, 선을 넘었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하지만 지지자들로부터는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할 말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트럼피즘은 선거 초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일으키던 돌풍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대중인기 영합주의에 의존해서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 정치적 극단주의에 의존하는 현상을 빗대서 트럼피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성 정치에 대한 염증,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피즘을 부상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메카시즘과 트럼피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sap one's energy. To sap one's energy입니다. 제가 얼마 전 워싱턴 DC에서 애덤과 애덤의 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They shared with me how they have a heart for Koreans. 제가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북한에 방송된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북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sap one's energy입니다. Listen carefully.
And if you had some encouraging words for our North Korean teens or college students, what would it be?
Continue to work hard. Continue to remain hopeful. And don't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your energies.
Mm, yeah, not letting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our energy. That's wonderful. Thank you.
Be persistent. Don't give up. Have hope. And it'll come.
애덤은 북한 청취자 여러분께 continue to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continue to remain hopeful,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don't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your energy 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하면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순간의 좌절감이 sap your energy, 당신의 힘을 빠지게 하지 don't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순간의 좌절감으로 인해 너무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뜻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 sap one's energy인데요. sap, S-A-P, sap은 명사로 나무의 진액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drain away, 약화시키다, 힘 등을 소진시키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To sap one's energy means to slowly drain their energy out of them, like sap runs slowly out of a tree. Sap one's energy, 힘을 빼다, 약화시키다, 소진시키다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f you had some encouraging words for our North Korean teens or college students, what would it be?
Continue to work hard, continue to remain hopeful, and don't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your energies.
Yeah, not letting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our energy. That's wonderful. Thank you.
Be persistent. Don't give up. Have hope. And it'll come.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너무 많이 뛰지 마. 저녁에 행사 있는데 진을 다 빼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Don't run around too much in the field. You're going to sap your energy for tonight's event. Don't run around too much in the field. You're going to sap your energy for tonight's event. 오늘의 영어 표현, to sap one's energy. 힘을 빼다, 진을 빼다, 힘을 소진시키다. To sap one's energy.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시카가 부르는 굿바이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can see the pain living in your eyes and I know how hard you try. You deserve to have so much more. I can feel your hurt and I sympathize, and don't ever criticize all you ever meant to my life. I don't wanna let you down, I don't wanna lead you on, I don't wanna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미국과 소련 간 우주 경쟁이 치열하던 1961년 4월 12일 오늘. 소련의 세계 최초 유인 우주선인 보스토크 1호가 발사됐습니다.
Gagarin was the first man to reach space. Gagarin quickly became a household.
이 우주선에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주로 날아간 가가린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108분 동안 우주에 머문 뒤 지구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가가린은 지구는 푸른빛이었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소련은 소련과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또한 소련은 이 여세를 몰아 이후에도 유인 우주선을 잇따라 발사해 성공시킵니다. 초기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뒤진 미국은 이후 1960년대 말까지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야심찬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1945년 4월 12일 오늘,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CBS World News, a press association, has just announced that President Roosevelt is dead. The president died of...
1882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신의 친척이었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역할 모델로 삼고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1910년 뉴욕주 상원의원에 선출된 루즈벨트는 10년 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등 승승장구하지만 39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돼 휠체어 신세를 지는 등 불운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 1928년 뉴욕 주지사를 거쳐 1933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 미국은 1,300만 명 이상이 실직하고 거의 모든 은행이 문을 닫는 등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추진,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1945년 오늘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4번 연임한 대통령으로 오늘날까지 미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